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교회가 가진 생존력입니다. 언제나 이 교회 주변에는 강력한 그런 적들이 많이 있어서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곤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또한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주변에는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헤롯으로 이 대표되는 여러 권력자, 그리고 또 빌라도로 이 대표되는 로마의 권력 등등이 사실은 이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는 일치해서 얼마나 심하게 성도들을 어렵게 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끌려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얻어맞기도 하시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셨고 또 죽임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2000년 동안 과거에 언제나 이 약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에 와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박해하던 세력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생명력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이 교회가 가진 생존의 힘, 이 생명의 능력, 이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약하기 그지없었지만은 강한 것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고 또 오히려 이겨나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절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약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강한 적들이 많이 있어서 수시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 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월드워치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작년도 2024년도 한 해 동안 이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당이나 이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고 또는 불태워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체포되고 투옥되는가 하면은 납치가 돼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무려 3억 6,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00만 명이 증가한 수치고 매일같이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100만 명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땅 위에서는 어느 곳에선가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한 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평가한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부터 10위까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동족인 북한이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를 아주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적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역대 정권을 유지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법령들을 이용해서 기묘하게 활용해서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가르치는 일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런 금지조항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하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단과 사이비, 퇴폐적인 그 쾌락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이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대로 사역에 눈 이 먼 사람들이 교회를 분쟁의 도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무서운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일을 겪거나 인간관계로부터의 아픔, 그런 마음을 겪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따로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얽히고 설키고 연계하고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에 비해서 이 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얼마나 강한지 도대체 감당하기 힘든 이런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앞에 고뇌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강해져서 이런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요. 너희가 강해져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건 틀린 생각이야. 비결은 따로 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셨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께서 얼마 후에 풀려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로 가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들에게 말씀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끌려가가지고 여태껏 고생받다 왔습니다.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군대를 주시고 강한 그 재물도 주셔서 저들을 좀 압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강해지기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대해지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말씀. 29절 말씀 나오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담대하다는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따라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과 삶이 깨끗해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거들낌이 없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나 예수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담대함이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31절이 결과가 나왔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저들은 담대해졌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담대함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선배들의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힘이 아니라 담대함이었습니다. 강해졌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이 별로 이런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기기를 좋아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좀 강해져서 이기고 싶어 하지요. 적들이 무장하고 온다고 하면 나는 더 많은 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적들이 돈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해야 될 것이고, 적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억압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강함으로 이기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 사실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떤 힘으로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걸로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서 제일로 강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강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승리하셨나? 아닙니다. 정반대로 아주 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나셨고, 저 시골 가난한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초라해 보이셨고, 예수님은 무슨 군대는커녕 무슨 칼 한 자루도 없었고, 때리면 맞고 끌면 끌려가시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강해져서 이기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대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한 자가 한다기보다도 담대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 귀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 한쪽 뺨을 때리거들랑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적을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의 그 절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뭘까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적과 맞서서 싸우다가 내가 힘이 약해서 붙들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 여러분 그게 순교입니까? 순교는 싸우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는 일방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끌림을 당하고 그러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순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 이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신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승리를 나도 거두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 교회가 갑자기 이런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기독교 왕국처럼 전락한 그런 일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서구 기독교 국가,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군사력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세아, 아메리카 여러 연약한 나라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 다음 한 것이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시작한 다음에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면서 우리는 선교한다 그딴 말을 했단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총칼이 먼저 들어가서 제압한 다음에 그 후에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을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군대와 경제라고 하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힘이 선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 모양으로 남겨두셨겠어요? 아예 베드로 같은 사람 부르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훈련 많이 받고 신체가 아주 우람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 다 군사로 세워서 첨단 무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서 성천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빨리빨리 점령해라. 천하를 통일하라. 죽여도 괜찮다. 점령하기만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칼 한 자루라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힘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걸 예수님 아셨단 말씀입니다. 그걸 아신 예수님이 칼은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의 기독교 국가는 권모술수에 의한 경제와 군사력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복음에 토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기독교 국가와 주님의 교회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이전의 교회처럼 그 사실을 망각하고 기독교 왕국화 되는 그러한 순간에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역시 그동안 그런 실수를 많이 해온 것 이거 사실입니다. 삼삼오오 목사님들도 모여 앉으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아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에는 대형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몇 개가 있나? 아주 손꼽아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하는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다 아주 은근한 자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시설도 좋고 그래도 우리는 대단해. 그러면서 웅장한 그 예배당을 미소를 지으면서 올렸다 보는 그 순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왕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왕이 됐습니다. 거기에 연약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현재 큰 교회들이 앞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담대함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강함과 담대함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결코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강함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소용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강함이지요. 그러나 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강함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다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여건 속에 있던지 간에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거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요. 자기가 가진 어떤 것으로부터 강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처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들어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무슨 억만금이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슨 큰 힘이 있는 군대가 생겨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가진 게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저들에게 담대함이 임하게 되고 저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담대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분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분을 가르쳐서 대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주제의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교회 적이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아무리 저들이 많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요. 시편 2편 1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인데 제가 이 시편 2편 1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헤롯 왕이 있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있고 거기에 같이 들붙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을 꾀하고 있지만은 저 위에 높은 데 계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 행위를 비웃고 계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들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시선을 맞추고 주위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먹장 구름이 끼고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불 때 거기에서 고통을 받지만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먹장 구름 그 위로 확 날아오르게 되면은 그 위에는 찬란한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 수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적들의 수준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있으면은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아예 쭉 초월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순간 우리는 은총의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덧셈과 뺄셈을 하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막 다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수준에서 같이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난해한 미분 적분 문제도 척척 풀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철부지 아이들이 그저 더하기 빼기 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빙그레 웃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싸움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거기에 이르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날아오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야 돼요. 높은 수준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망보라고 한다고 나는 입을 다 크게 벌려면서 막 그냥 대응해서 뭐라고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면 나 더 심한 말로 그냥 모욕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저 소리를 지르면 나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혹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응,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그 꽃배기로 갚아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예 수준을 쑥 높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아주 독한 말로 나오면은 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준이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잊지도 않은 말로 비방하더라도 나는 그가 한 그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해 주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품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 주간 부흥에 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부흥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담대함에 있는 것이에요. 뭐 가진 게 많아요? 그렇지 않죠. 뭐 저 사람 배운 게 대단한가 보지? 아니요. 저 사람 뒤를 뭐 소위 말하면 받쳐주는 든든한 뭔가 좀 많이 있나 보지? 아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도 언제나 마음이 여유롭고 언제나 담대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근거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대주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용기가 가득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그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나 하나님이다. 나 전능자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신학생 목회학 강의 중인 청량리 중앙교회에 이전에 그 임택진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께서 목회학을 강의 중인데 이 신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교회는 뭐 만관이는 아니지만은 수천 명 모이는 그러한 큰 교회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교회에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는요 무력함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분들은 나는 이런 재주가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기술이 있어. 그래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요?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무력하지요. 그래서 저는 무력함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무력함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 그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무력함의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아무것도 약속할 것이 없는 그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주세가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늘 겸손하게 기도해 나가는 그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나가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결과를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이걸 깨닫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도 하고 싶어하는 무력함의 목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도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이웃들요 다들 A교회 나가고 B교회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수평이동밖에 되지 않아요. 아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답은 말고요.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게든지 나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나에게도 뭐가 됩니까? 고백이 돼서 유익할 것이고 혹시 그 전하는 중에라도 그 말씀 듣고 용기를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뭐 사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작년도에도 새 식구를 보내주시고 작년에도 새 식구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금년부터는 매년이 아니라 매달마다 이런 좀 놀라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3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새 가족이 온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오직 하나님만 놀라시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서 담대히 무엇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소서 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지요.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 들으시고 찬송하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을 우리가 부르시게 될 텐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가 연약해도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아름다운 승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적들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질 때 승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가정살림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전반으로 이 거룩한 승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바친 손길 손길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거 놀라운 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행 중이었던 강권사님 네 분 가정으로 잘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건강의 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 허리병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송영애 전도사님, 박정숙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서 살며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